우리 13절로 16절 말씀 봅니다. 넉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우리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6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하죠.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 같이 읽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예배하는 지금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계속해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 나누어질지라도 주의 은혜는 넉넉하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섬깁니다. 어린이 주일의 의미 크게 두 대상에게 두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 첫 번째 대상은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어린이를 향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 필요합니다. 요즘 많이 사라졌지만요.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어린이들을 좀 더 넓게는 우리 청소년들까지를 가리킬 때 대표적으로 좀 많이 사용되어졌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혹은 청소년들은 우리 미래다라는 말이죠. 최근까지만 해도 이 말 많이 썼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 아니고요. 현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미래를 향하여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해가 사회에서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향한 정책, 어떤 양육에 대해서 현재적 시점보다 미래적 목표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해의 바탕에는 현재적 시점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금의 어른들보다 좀 낮은 존재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 아직은 배워야 할 존재, 아직은 누군가의 지도를 받고 따라가야 할 존재. 표면상으로는 분명 맞는 표현이지만 현재적 시점에서 이들을 종속적 존재로 보고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을 바탕에 둡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단어를 조건적으로 많이 사용하지요. 아직은 이란 단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미래에는 너희가 하게 될 거야 라는 말,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배워야 해 라는 말 많이 씁니다. 아직은 이란 말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현재를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이와는 정반대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란 말의 어원을 좀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이란 말은요 한글말입니다. 한자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란 말은 1900년도 초반에 지어진 조금 오래됐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신조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어린이란 말에는 단순히 어리다라고 하는 뜻만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 의상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만든 이는요 대한민국의 어린이날을 시작한 방정환 선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국어에는 어떤 어떤 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미라고 하지요. 젊은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어떤 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에는 의미적으로 높은 사람이란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낮은 사람이라도 내가 높여 불러줄 때 어떤 어떤 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마치 어떤 어떤 분 정도의 높임을 갖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방정환 선생은 우리 사회가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에 아이를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 그리 생각하고 말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이자를 붙여서 어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어 사전의 어린이에 대한 정의도 이와 똑같습니다. 국어 사전 정의를 보면은요, 어린이란 어린 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서 나이가 어린 아이란 뜻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우리는 두 가지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어린이를 어른과 같은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여전히 어리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의 인격을 높여 대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좀 더 중요하게 볼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린아이를 높여준다는 부분입니다. 미래란 말로 지금의 아이를 어떤 식으로든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지금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뜻이고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과는 무관하게요, 그간의 사회는 현재적 시점의 어린이 혹은 청소년들에 대한 현재적 시점의 중요성은 작게만 두었습니다. 그런 이해들이 최근 들어서 더 빨리 성숙해가는 우리 아이들과 잦은 충돌이 되어지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그렇게 야기되는 것도 우리는 간혹 보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요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간 많은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다, 청소년들은 교회의 소망이다 라는 미래적 메시지들이 주로 강조되어 왔었지요. 그런데 그 말이 결국 작금의 교회 교육을 말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이런 생각들이요, 믿는 부모들마저도 아이 믿음의 현재적 중요성을 보지 못하도록 그리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란 말은, 여러분 부모들을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신앙은 미래에 챙기면 돼 라는 생각을 제공한 근거가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비어갔고요, 교회의 미래는 암울해졌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미국 교회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미국 교회 미래 세대도 참담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 중에서도요 간혹 새로운 세대의 부흥의 이야기들이 간간히 들려오기는 합니다만 미래 없는 교회 미래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지는 못합니다. 미래로만 지금의 어린 영혼들 무시한 결과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온전히 잘 서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 등지고 예수 비난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세대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들의 현재에 믿음을 심어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어린이들 교회 공동체의 현재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저들 스스로 그때 믿었어야 할 예수를 믿고 그때 알았어야 할 하나님을 알고 그때 드렸어야 할 예배를 드리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실패했죠. 대부분 미래 다음이란 말로 늘 뒤로 미뤄만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절대 다음을 약속 못하는 그러한 한계적인 존재들입니다. 다음을 약속할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다음 세대가 직접 만나게 했어야만 합니다. 기회가 있다면 그때그때 주님을 만날 자리들, 기회들을 그들에게 제공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다음에, 미래에, 내일에 예수 만나리라 보장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중에선 지금 이 말이 매우 뼈아프게 들려오실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린이의 지금을 여기고 중히 여기고 청소년들의 지금을 중히 여기고 지금 저들에게 맞는 지금의 복음의 씨를 심어 두어야만 주님이 결국 그것을 키워 올려 가실 것입니다. 미국은 좀 덜하지만은요, 여러분 한국은 선행학습의 나라입니다.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학년보다 앞선 것을 미리 배우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도님 만나서 이야기 듣다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잘하는 친구들이 선행학습을 하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초기에 모든 학업과정을 다 끝낸다라고 합니다. 고1이 되었든 2가 되었든 말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남는 시간 동안에는 예전에 나왔던 수능시험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어서 좋은 성적 얻기 위하여 그렇게 1년, 2년을 지낸다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 혼자만 하지 않으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과 신앙은 어떨까요? 이만큼 열심히 있을까요? 믿음은 선행학습은커녕 복습이라도 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나중에 챙겨도 돼라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수학, 다른 것, 과학, 역사 들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믿음과 구원, 예수와 하나님,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관심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관심이 다른 것보다 앞서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미래란 말로 나중이란 말에 그 생각과 말의 남용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만나기를 강력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십시다. 자녀들을 기도받게 하려고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이들을 막아섰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예수께 나가려고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부모들 사람들을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초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다른 평행 본문들 보면은요, 예수님 분노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여러분 온유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은요, 복음서 내에서도 흔히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노하셨으면 여러분 그것은 확실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상황들을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이 주님과 아이들의 만남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14절 중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하셨습니까?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아이 하나하나를 안으시고 축복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시듯 축복한 것 아닙니다. 머리에 손 얹고 가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축복하시니라 이 부분이요, 헬라어로는 카툴로게오라고 말합니다. 카툴로게오. 여러분 이 카툴로게오는요 아주 뜨겁게 격하게 축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카툴로게오의 맨 앞에는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에 집중할 때 힘쓰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축복하시니라의 헬라 원문에 가장 첫 머리에 그것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어린아이 한 명 한 명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주님과 직접 만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16절 보십시다. 여기에 부모는 사람들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아이의 직접적인 만남과 축복의 상황만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간 물론 사람들, 부모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격한 축복을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생명들의 중요성은요 오직 미래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그때 만나고 알아야 할 분을 만나고 알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부모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더 닮아 있습니까? 내 아이를 주님과 만나게 하려고 애쓰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만남을 제지하고 있는 제자들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누구와 더 많이 닮아 계십니까? 부모인 내가 도리어 제자들 더 많이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청소년부에서 하반기에 프로젝트 계획합니다. 찬양의 밤 한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주일 밤 오후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선생님들이 회의하며 생각하고 고민하며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녀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할 행사들 그렇게 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과 열심이요 청소년부나 유년주일학교의 교사들만의 몫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부모의 몫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를 이미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셨다라고 합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그 아이하고 계속 자고 계속 성경 읽고 앞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붙들고 그렇게 1년여 넘게 지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냥 아이가 잘 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영적으로 여러분 붙들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부모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의 삶 반드시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평하신 주님이시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분명 현재적인 존재들입니다. 지금 저들에게 영적으로 해줘야 할 일들을 해주지 않으면 그 개인은 말라가고요. 가정도 말라가고요. 교회도 말라가고 나라와 민족과 도시도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럼 교회만 잘 다니면 될까요? 아니죠. 교회만 잘 다니는 외형적 종교인 양성도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경외함을요 결국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사람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부모 아니었겠습니까? 자녀의 현재의 부모의 영향력이 제일 큰 것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1세대로부터요 이스라엘의 후대에 대한 신앙 교육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섬기고요 적당히 예배하고요 적당히 말씀 지키고요 적당히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으로 자기 후대들을 이스라엘은 그렇게 교육하고 교육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에스겔서 말씀 계속해서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죄가 있었는데요. 우상을 섬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한 죄들에 대해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아침에 전보고 우상 섬겼다가 밤에는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실패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아이들의 잘못입니까? 그들의 실패입니까? 온전한 것을 제때 가르치지 않은 이전 세대의 문제 아닐까요? 그들 스스로 자라지 못하게 미래란 틀 속에 묶어놓고 믿음과 신앙은 다음으로 넘겨버린 세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작 자신은 온전치 못한 신앙과 삶이면서 다음 세대의 영적 미래에 대해 논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자들 때문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린 우리의 오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어린이 주일은 그래서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안고 오는 부모들을 막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어지는 15절에서는 14절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리 선언하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받드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받들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receive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이 번역만으로는 이 본문의 깊이와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헬레어는 덱세타이라고 말합니다. 덱세타이. 이것은 단순히 무엇을 받다 정도가 아니고요. 손안에 넣다, 소유하다, 영접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받는 거 아니고요.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와 복음, 천국과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받아서 아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 같이 받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이는 배우면 배운 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주면 알려주는 것대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율동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이도 율동하는데요. 딱 그 영상만 보고 그거 하고 끝나면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음악 들면 와서 다시 연습하다가 딱 그 영상만 연습합니다. 익스텐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것만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아이들은 그러한 맹목적이기까지 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른 상황들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 우리에게 당신을 향한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아이처럼 어떨 때는 맹목적으로 어떨 때는 무모하리만치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아이처럼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해 지금 집중해 보십시다. 그들의 현재 지금 어떠한지, 나는 저들에게 온전하게 제때 믿음 안에서 온전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봉사하고 참여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따질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신앙, 내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 만나는 내 믿음의 후대들에게 온전한 것이 될 만한 것들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직접 만나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스스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주님 당신께 오는 아이들을 그렇게 격하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의 후대들, 우리의 아이들 분명히 주님께서도 그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의 자녀들, 믿음의 후대들 잘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들 생각해보고 또 노력해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영혼들의 지금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있습니까? 미래, 나중이란 말 속에 저들의 현재를 놓치고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의 현재적인 성장을 위해 오늘의 나부터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